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생명으로 굳게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래간 주의 말씀을 흐트러 듣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그좀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을 아주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상당히 이상하게 그 반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교회가 있어가지고 싸움이 나고 교회가 분열될 때는 무슨 놈의 교회가 졌다군가 뭐 이러한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뭔가 모범적인 모습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만큼은 이건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말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는 왜 그리 교파가 많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파 많은 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욕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 빗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교파도 없고 단일교도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는 툭 하면 싸움 지르고 툭 하면 갈라지고 그래 교단 나가면 교단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면 그 교회는 그 동네에서 인심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전도도 안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목사들이 서로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갈라세우고 분열시키는 거, 이것은 뭐 목사들의 한 욕심이죠. 욕심의 결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처 사람들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자리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만 있기 때문에 분열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복음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뭔가 이런 생각이 꽉그 틀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어떤 주의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어떤 분이 글을 써놨어요. 뭐 주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좋지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만큼은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자. 교회가 분열되는 것 막자. 그러한 의도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러한 게 뭐냐면은 인간 단체를 붙들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이상적인 생각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에는 분열이란 게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분열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아닌 것과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된다 그 자체감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이지 분열이 안돼 있으면은 이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시킨다, 복음이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교회를 뭐 갈라낸다, 두 군데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이 없는 자와 생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분열돼 버린 것입니다. 뭐 교회를 따로 안 나가도 그건 결국 이미 충돌이 막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하나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천주교가 하나밖에 하나로 꼭 지켜오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 집권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지켜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한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교황에게 반역한다는 건 결국 지옥입니다. 그것은 이건 뭐 하나님에게 대령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갈라 나온다 따로 변 세운다거나 이건 천주교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1인 체제 교황 정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딱 하나로 오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뭐 사랑에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안 자가 있다면 그 천주교도 충돌이 생깁니다. 그런 충돌이 생겨가지고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넘어가고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은 항상 충돌되는 것이다. 분열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 아닌 걸 구분하는 것. 이게 복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그 당시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교회는 제가 유대교를 말하는 건데 그 당시의 종교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설교였죠. 당시에 그 소위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고 선택된 교회라 이렇게 자처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분열만 낳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자기들이 의인이라 이리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그 당시의 종교와 충돌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분열을 낳는 그러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아닌 것과는 항상 충돌이고 분열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 왔다 이리 생각했지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 그 참된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들 뭔가 경건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참된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마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을 낳고 충돌을 낳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자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뒤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는 네 후손이 아니고 네 자녀가 아니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네 씨다. 이 말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삭으로 난 자와 아브라함이 난 자 길을 갖다가 다르게 말해버린단 말이죠. 분명히 한 혈통인데 왜 나는 길을 갖다 두 군데로 갈라서 말해버리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건 네 씨가 아니고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네 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 세상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항상 세상 사람의 머리는 혈통이라는 게 딱 있고 어떤 전통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구분받는 이런 게 갇혀있는 이것이 세상 사람의 생각인데 도대체가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네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 자녀가 아니다. 뒤에 보면은 그게 육신이라고 말해버린단 말이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아브라함을 달리 보고 있는가?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자녀와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를 갖다가 다르게 보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녀로만 인정하겠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난 자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자녀로 인정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로 인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안 되고 꼭 이삭이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이제 이삭의 출생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삭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냥 우연히 잠자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그 아들이 아니에요. 뭔가 아브라함의 계획 속에서 이스마엘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사라도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길 약속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술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는 자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네가 네 생각에서 낳은 자녀, 그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본문에 나온 그런 말이에요. 육신에 의해서 난 자녀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고 그 이스마엘 뒤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았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낳기를 꼭 기다린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준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꼭 이삭이어야만 됩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둘로 구분을 해버려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고 하나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둘로 딱 구분을 하죠. 약속의 자녀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알 게 뭐냐면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 이삭이 약속으로 낳았으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이건 우리가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삭 이후로 아예 그 구약 이후로 지금에 와서 약속의 자녀는 뭐냐,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다시금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뭐냐, 약속의 자녀가 뭐기에 꼭 이삭으로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묶고 죽이기 위해서 칼을 딱 뜨니까는 하늘에서 멈춰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서 내 믿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죽이지 말고 숲에 가면은 수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그 수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나요. 근데 이삭이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덕분에 이삭이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죽어야 될 이삭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삭에게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될 이삭이 자기 대신 준비된 그 수양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수양은 죽고 이삭 자기는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갖다가 담아둡니까? 그게 뭐냐면은 죽어야 될 너를 대신해서 죽을 자를 내가 보낸다는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을 갖다 무진장 이상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뭘 준비했다고 합니까? 하여튼 온갖 것 다 말하죠. 뭐 재능 있는 뭐 성들을 준비했다 하고 돈 준비했다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은 죽어야 될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분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호와 이레지. 교회 이레에서 무슨 돈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이런 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신 죽을 자를 갖다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죽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삭으로 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과 같은 경험을 했고 이삭과 같은 체험을 했고 이삭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났으니까 같이 닮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약속을 따라 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그런 것이라면 내가 얼마인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약속의 자녀는 사람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몸에 태어나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만큼은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대신 죽을 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나는 죽을 자인데 날 죽이지 않고 내 대신 다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왔다 그건 알겠다 하는데 내가 죽을 자라는 거 이것을 갖다 인정을 안 합니다. 이 땅이 그게 육신으로 난 자예요. 왜냐 내 육신이 보이거든요. 나는 그래 착하다 나는 그래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내가 왜 죽을 자냐 말이야. 죽을 자냐 자기 죽어야 될 그 이유를 인정을 안 하죠. 그게 바로 육신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는 내가 죽을 자임을 알아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을 자가 왔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삭의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있으면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고 이삭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의 씨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삭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 하실 거는 죽이지 않고 죽을 순간에 대신 준비한 수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삭은 내가 죽어야 될 인간이라는 거 이걸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을 해요. 아 내가 죽어야 될 자구나 그걸 체험을 하죠. 그런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 때문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자인데 죽어야 될 내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삭과 출생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이 뭡니까? 인간의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출생한 겁니다. 그게 이삭 출생이에요. 결국에 이삭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너도 역시 하나님의 의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과 같은 씨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마음에는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삭과 닮은 자가 아니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피 흘린 분, 그 분이 계십니다. 이게 항상 마음속에 둥둥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은 내가 잘났다는 거 이걸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내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정도로 못난 자인데 내가 못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모이면 그 자리에는 아이고 나는 못난 자 아니야 내는 죽어야 자 아닌가 보통 이런 말만 나와요. 목사도 못난 자 장로님도 못난 자 권사님도 못난 자 모두가 못난 에브리바디 못난 자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잘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태어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만 소록스러 모여있는 그 교회는 온 땅 다 못난 자만 고스란히 모여있어요. 그럴 때 그 속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의 그 이름만 높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날 살게 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인간을 둘로 구분을 분명히 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구분을 해요. 육신의 자녀는 세상 모든 인간들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자녀죠. 모든 인간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껏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인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죽어야 될 내 대신 죽은 분에 의해서 살았다는 그런 경험이 모두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은 분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걸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약속의 자녀의 고백이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도 없고 잘난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에 의해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자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모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를 못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에 의해 되어졌습니다. 항상 이 말을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주님을 고백한다 해가지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갔는가, 그 증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 약속을 믿는 고백이거든요. 그 약속이 나한테 있을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고백했으니까 고백 보고 천국 보내주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에 천국 가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내 속에 이삭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살아있는가, 남아있는가, 항상 이걸 확인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날마다 눈 뜨면은 못난 자가 또 살았구나, 항상 뭔가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하루도 못난 자로 살아가죠. 주님 때문에 산 보너스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루가 좀 되어봐야 되겠다, 뭔가 좀 이런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가 자꾸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전에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 바퀴 같다 보니까는 눈을 뜨도 항상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항상 뭔가 이 생각에 너무 담겨있지 않나,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백수 살아보자 는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 제가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달력에는 달력에 밑에다가 좀 다른 글을 써놨어요. 뭐 나보면 압니다. 좀 나마다 그걸 보면서 뭐 안 되겠지만 하도 답답해가 글을 써놔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나마다 서로 좀 물어봐라고 써놨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좀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전 말한 대로 내 삶과 주님을 연결시켜가지고 날마다 반복하면서 되묻고 또 되묻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대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가, 자기를 증거하면서 이런 못난 자를 구하려고 주님 오셨다니, 여기에 감사하고 찬송 부르는 그런 인간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증거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난 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계셨던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던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나를 자랑했고 나를 내세웠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고, 참으로 그러간 모습이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속에 이삭이 체험했던 그 체험이 살아있게 하시고, 죽어야 될 내 자리에 주님이 대신 와서 죽었던 그 주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피를 찬송 부르고 살아가는 저에게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